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제 구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래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10월 주제가 확신입니다. 질문 한번 시작할게요. 여러분, 확신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영어로 잠깐 표현을 하게 되면은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참 동감간 부분이 있는데요. 영어 문장에 이런 게 있습니다. I believe something이라는 게 있는데 도대체 이 강조가 어디 있습니까? I에 있습니까? Believe에 있습니까? Something에 있습니까? 믿는다는 거는 내가 믿는 주체에 강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Believe는 목적어가 중요한 것이죠. 그 목적을 믿는 것. 이 목적어가 어떤 것에 따라서 나의 확신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believe라고 하는 그 언어 유의를 보게 되면은 참 재밌습니다. believe라고 하는 단어에서 중간에 e를 싹 빼게 되면은 believe가 된다라고 하는 언어 유의가 있는데 재밌죠? 재미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 believe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believe,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 그렇다면 이 확신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어떤 목적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누가가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쓰면서 이 쓴 목적이 있겠죠. 그것은 바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죠.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이와 같습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 소개한 것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누가가 기록한 가운데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될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 부분을 여러분 함께 좀 선포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함께 선포해 보십시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 여기 보니까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놓쳐서는 안 될 단어는 표적이라는 단어인데 기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알죠. 이적이라고 하는 거.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미러클 혹은 원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기적이 일어났다 했을 때는 기사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여기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생소합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표현하면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타나는 그 현상에 주목하는 게 아니고 도대체 이 사인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것이 더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래서 첫 사역에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사역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첫 기적의 현장이 어디죠?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이것을 기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표적이라 해요. 화면을 통해 봐주시죠. 요한복음 2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예, 기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뭐라고 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으므로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그러니까 여기 표적은 영어로 sign이라고 하는 건데 다른 번역을 하게 되면 표징 혹은 징조 혹은 증표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신 메시지와 의미가 뭘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물이 온전히 체질적으로 다 화학적으로 다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불가능한 그 불가능한 구제불능한 인간들이 변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고 할렐루야 주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슬픔 속에 빠져가는데 너희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이 기쁨이 계속 이어지는 천국잔치를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하겠다. 이게 가나의 첫 번째 뭐라고요? 표적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도행전 3장의 메시지는 3장의 메시지는 이게 교회가 태동을 하고 나서 첫 표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나면서 못 걷게 되니가 걷게 되는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질병이 치료됐다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 아니고 이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교회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읽으셔야 되죠. 자, 그러면 3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렇게 읽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그때 당시에 지금 그림 언어로 혹은 이게 영화처럼 한번 사람들을 소환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그 현상을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아요. 제 구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한 무리가 성전에 올라오게 되죠. 여러분 보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그렇게 하고 따라오라 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게 보입니까? 예. 네. 근데 베드로와 요한만 있었을까요? 주변에 다른 유대인들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보입니까? 예. 네. 무리들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유대인들도 같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마 이방인들 중에서도 기도하러 올라가는 습관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2절로 가시게 되면은 자 이제 앵글이 성전 미문으로 이렇게 딱 가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뭐 했습니까? 구걸했습니다. 자, 여기 장애인 주변으로 또 다른 무리가 보입니까? 어쩌면 이 장애인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몇 사람들이 이 장애인을 어깨 메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어쩌면 이 사람들은 그 앵벌이 이 사람을 통해서 앵벌이를 하게 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악한 사람일 가능성도 있고 따라서 이 장애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인 것이 보입니까?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걸한 이 사람들에게 동전을 던지면서 그냥 동전을 마음의 궁유함으로 던지고 올라가는 사람들도 보이십니까? 예, 보인다는 말 그만할게요. 주변의 상인들도 그리고 점심을 오후 3시쯤 됐으니까 출출하게 간식을 먹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누가의 눈에 비춰져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은 어느 무리에 속해 있냐 말입니다. 유독 누가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누가는 수많은 군중이나 무리가 아니고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영화로 치자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겁니다. 그 스포트라이트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있겠죠. 무슨 의도였을까? 수많은 표적이 있었어요.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작될 때에 누가가 교회의 첫 태동에 대한 이 메시지를 바로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나이가 나옵니다. 궁금하시면 500원. 집에 가서 보시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4장 22절을 딱 보시게 되면 그의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나이 40여 세가 되면 오늘날 환갑이 넘은 사람들로 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여러분들은 굉장히 연령이 생존 연령이 높아진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대가 돼도 젊은 청년들이 많아 보이는데, 네, 보인다고 제 눈에는. 그러니까 뭐 환갑이 넘으셔도 나이에 주눅들지 마세요. 젊게 사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40여세가 되었다 하면 이미 이제 죽음을 내다보고 있는 상황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기 때문에 평생 동안 걸어서 뛰거나 했던 적이 없고, 이제는 40여세를 살았기 때문에 이제 죽을 날짜를 손에 꼽는 그야말로 절망의 상태인 것입니다. 장애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혼자 걸을 수도 없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메어 올 정도였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기술이 없으므로 구걸해야 겨우 한 끼 한 끼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사람의 상태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대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몰려 있고 성전에 올라가는데 누가가 이 사람을 집중 조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조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간의 상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져보셨죠? 죄를 짓고 나면은 크고 크든 작든 간에 이 죄의 무게 때문에 말입니다, 그 절망의 깊은 구덩이로 빠집니다. 야,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됐나.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상태를 모두가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을 해요. 야, 나는 구제불능이었구나. 그래서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나란 존재가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살다면 정말 구제불능의 사람이었구나.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한숨 퍽퍽 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여기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구원할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뭔가 가치 있게 살 수도 없는 그런 존재. 그것이 저를 비롯하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날 때부터 여러분들은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이 누가의 고발 아닙니까? 이것을 한 단어로 묶게 되면은 절망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죄의 영향력 아래 절망의 상태로 태어나고 절망 속에서 죽어가게 되었는 것이 인간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광이 하나 비춰요. 칠흑 같은 어둠이고 그냥 절망 속에서 구걸하며 사는 인생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 줄을 끄시고 저를 주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목하여 라고 하는 단어에 줄을 끄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첫 단초라고 생각이 되고, 어둠이 몰려가는 빛의 서광이라고 보여주고 싶고, 교회의 태동이라고 하는 것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뭐가요? 더불어 주목하여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번 그 한 주간에 제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둘째 날 아침에 저녁에 아침에 일출을 보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이제 제가 일출 볼 사람 아침 몇 시 집합하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가는데 굉장히 춥고 칠흑같이 어둡고 해가 뜰까 구름 있는가 뭐 별적 걱정들이 다 된 거죠. 근데 유독 또 추웠어요. 안에서 추워가지고 그러니까 뭐 옆에서는 아 이거 괜히 왔다 막 이런 소리 들리고 그러니까 리더자로서 아 이거 해 떠야 되는데 막 이러고 이제 조마조마 해가지고 한 6시 30분경에 서광이 이제 저쪽에서 여명이 비치면서 해가 머리를 이렇게 삘끔 이렇게 내미는데 한 사람 대여 없이 거기에 있는 사진 찍으러 온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한 사람 대여 없이 와 그러는 거예요. 그 태양이 어둠을 몰아내고 해가 머리를 비추어서 서강을 확 비추는데 말입니다. 제가 거짓말 하나 안 보낼게요. 뭐 내 안에 있는 추위 그리고 어둠 뭐 어떤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그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오늘도 여지없이 태양을 띄우셨고 어둠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빛으로 역사하시는 저 하나님의 창간 속에서 말입니다. 감탄 안 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니라. 이 서광이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냐면은 이 더불어 주목하여라. 하나님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에도 수십 번 그 문을 드나들였을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세상에 말입니다. 보이지 않던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더불어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사도행전을 보면은 보다라는 단어가 네다섯 가지로 쓰이는데 여기 주목하다는 단어는 아테니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테니사스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1장 10절에 한 군데 더 나오게 되는데 잠깐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여기 쓰인 단어 이 쳐다보다라는 단어 아테니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보다, see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주목하여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한다. 그전에는 땅의 일에만 관심을 가졌던 내 인생이 성령 충만하니까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한다. 내 눈으로 세상 것만 집중했었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무엇인가 주목하여 보기 시작한다. 베드로와 요한이 동일하게 한 영혼이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사명이다. 저는 이 말에 동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워요. 영으로. 그래서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이게 할 때 아,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시하시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더불어서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의 시야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초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언어를 바꾸기 시작해요. 그들의 귀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은 이와 같은 거예요. 단순히 기적이 아니고 사람이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져서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영원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확장하는데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게. 자,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본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단순히 본다라는 단어와 주목하다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이들의 시야가 제한되어 있다. 육적인 것에 묶여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시야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만 신경 쓴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늘 먹고 입고, 죄송합니다. 잘 사는 것에 주목한다고요. 이 사람도 몸에 장애를 입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시야의 제한을 갖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참 불쌍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제 표현대로 돈이 많은 사람들을 저는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냥 돈이 좀 많은 밥벌어지. 옷을 잘 입고 못 입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옷을 잘 입는 밥벌어지. 조금 학식이 있고 뭐 명망이 있고 뭐 그게 그렇게 뭐 중요합니까? 물론 각자의 역사에서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은 결과적으로 밥벌어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누가는 여기에서 한 문을 가리키는데 어디에 앉아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미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미문은 말 그대로 한자로면 아름다울 미자의 문문자입니다. 문이 다른 문보다 아름다웠던 것 같은데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것을 골든게이트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아마 이스라엘 가시게 되면 황금으로 칠해놓은 문을 보시게 되면 바로 미문인데 한번 성지순례 같이 갑시다. 그래서 미문에 앉아가지고 함께 찬양 한번 드립시다. 아멘 한 자는 현장에 가 있을지어다. 언젠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 미문이라고 하는 곳을 누가가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노다지 그거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가 등장을 해요.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해요.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은이나 금이나 좋은 음식이나 좋은 양식은 나에게 없지만은 그런 것들은 온통 더 갈등을 일으킬 거지만은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나사렛부터 함께 선포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 걸으라 하고.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에서 청년기 시절을 보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셨던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자가 예수라는 이름인데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온전히 구원할 그리스도 라고 하는 복음의 선포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집중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 전치사를 그 n이라는 단어를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n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단어의 in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시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많은 리더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강남에도 한 그 영적 리더자가 뭐 성령의 뭐 권능으로 더 뭐 이러면 뭐 휙 막 바람 불고 뭐 이렇게 그러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용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분에게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를 내가 의지해서 내 의지로 막 기도해서는 위험합니다. 여기에 정확한 뜻은 뭐냐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일어나 걸을 수 있느니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존재는 우리 인간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 단순한 질병은 너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능치 못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터뜨릴 수 있는 I believe Jesus Christ가 될 때에 너가 그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니 일어나 걸으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일어나 걷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정확히 기록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 뭘 알아요? 때로 어려움 속에 눈물 흘리는 거 잘 압니다. 저도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절망 가운데 한숨 쉬는 거 잘 알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므로 자 7절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여러분 힘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면 이게 무슨 유익입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40세 때 안진뱅이가 치료되었는데 운 더럽게 나빠가지고 41세 때 암이 걸려서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볼 때는 내 병이 단순히 치유된다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기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7절 하반절에 뭐가 기어 있습니까? 더 기어 있어요.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다 같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암이 오든 그의 인생에 또 다른 역경이 오든 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절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는 것, 인간의 최대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그것 가지고 사는 겁니다. 무엇이 없어도, 결핍이 있어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 영혼을 책임지시는 주님께서 계시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일어서서 그를 찬송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베드로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확장되는데 이 일이 교회의 사명이란 얘기입니다. 평생 동안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들이 주변에 쫙 깔려 있잖아요. 겉으로만 번지르르 했지 조그만 말씀 나누면은 그 사람마다 갖고 있는 애환과 한숨과 어려움들이 다 있는 존재들이에요. 겉은 번쩍하게 비싼 차 타고 다니지만은 그 사람하고 만나서 한 시간 얘기 보면은 내 속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 엄청난 절망의 무게들이, 수많은 인생의 무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 표적을 두고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교회의 사명이라고 얘기해.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교회입니다. 이게 절망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다시 소망을 얻고 일어나 걷는 역사를 보는 거.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나는 당신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에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당신이 필요한 것을 무한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아멘 안 하십니까? 당신의 그 근본적인 문제, 당신의 마비된 다리, 무기력한 당신의 영혼을 고쳐주러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어떤 신앙의 자로 살아가는지 설교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칠까 합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9절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만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교회나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성숙이라 합니다. 그래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고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이제 새가족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서 돌이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 반석교회 성도님들도 돌이키셔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돌이키셔야 되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1월달부터 지금 10월달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전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마음이 부패가 되고 왜곡된 상태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익숙하게 예배는 드렸지만은 성령께서 거하실 만한 거룩한 처소가 안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시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사명은 뭡니까? 내가 절망 속에서 살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소망 가운데 살았으니 당신의 절망이 내 눈에 보이니 이제 주목하여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거, 교회의 사명이죠.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습관적이고 익숙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게 되면은, 미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원에 보게 되면은 호라이안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호라이온이라는 단어는 호라이오스라고 하는 원형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 호라라고 하는 뜻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문이라고 하는 해석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아름다운 때 혹은 꽃이 피는 시절의 의미로 사람들에게 각인되었던 장소가 미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자 하는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시고자 하는 그 타이밍, 그 시절이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미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익숙하게 성전 올라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고 거기에 불쌍한 사람이 있고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냥 동전 하나 던져주고 갔던 인생이 그 불쌍한 영혼을 주목하여 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타이밍이 여러분의 인생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영혼이 불쌍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반석교회 자녀들의 영혼이 불쌍히 여김을, 여겨지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번져나가는 것을 교회라 합니다. 미문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시 출발되는 놀라운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 나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발목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뛰어 하나님을 찬미하는 나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